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늘 유엔 총회에서 행할 연설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어제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20년 전 체결한 오슬로 평화협정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어제 연설에서 유엔에 팔레스타인을 위한 국제 차원의 보호를 요청하고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에 추가 이스라엘 정착촌을 건설하면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의 석방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맹비난했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또 팔레스타인은 국가로 인정받고 유엔의 정식 회원국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바스 수반의 이 같은 발언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는 중동의 선동과 파괴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아바스 수반에게 책임 있는 행동과 조건 없는 평화회담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군의 시리아 공습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보다는 다른 세력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어제 그 같은 의혹들은 근거 없는 소문일 뿐이며 일부 공습이 민간인들을 타격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러시아 공습이 ISIL과 관계없는 지역을 타격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익명의 국방부 관리도 VOA에 ISIL은 시리아 북부와 동부에 포진해 있는 반면 러시아군이 공습한 홈스 지역은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에 반대하는 혁명군이 많은 곳이라며 이 같은 정황으로 볼 때 러시아의 공습은 ISIL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세계 지도자들에게 창조성과 동정심, 용기를 가지고 유럽 난민 사태에 대처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어제 유럽 난민 사태를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이민과 난민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왜곡과 편견이 자주 나타난다며 장벽을 쌓고 공포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당초 난민들에게 국경을 개방했었지만 난민들이 대거 유입되자 엄격한 입국 규정을 적용하고 망명 신청자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원자력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호는 오늘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도착한 가운데 성대한 환영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레이 마부스 미 해군 장관은 로널드 레이건호가 일본에 도착해 일본인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것은 지역 안정을 위한 상호 공동의 책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호는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10개의 니미츠급 항공모함 중 하나로 보수관리와 성능 향상을 위해 미국으로 복귀하는 조지 워싱턴호의 임무를 대체하게 됩니다. 일본 외무성은 성명에서 로널드 레이건호의 도착을 환영한다며 이는 일본의 안보뿐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난주 이슬람 성지 순례 행사 도중 발생한 대형 압사사고로 현재까지 464명의 이란인들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이란 당국이 밝혔습니다. 종전까지 이란인 사망자 수는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우디 당국은 당초 압사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적어도 769명이며 이 가운데 이란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사우디 정부의 미흡한 조치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가운데 테헤란 주재 사우디 대사관 외곽에서는 연일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국은 어제 회담을 열고 이란인들의 시신을 가능한 빨리 본국으로 송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파키스탄군이 오늘 아프가니스탄 접경 반군 의심 지역에 공습을 가해 적어도 25명의 테러 분자들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군 당국은 이번 공습은 부가지리스탄주 다타켈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며 이곳은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과 하카니 연계 반군들의 근거지로 간주되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어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정부가 자국 내 테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지난해 6월부터 반군 지역에 공습을 가해 지금껏 3,500여 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이 미국 어린이의 11%에 달하는 640만 명의 어린이들이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바로 ADHD를 앓고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장애, ADHD라면은요. 주의가 산만하고 과다 활동, 또 충동성과 학습 장애를 보이는 소아 청소년기의 정신과적 장애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른이 돼도 이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집중력이 매우 떨어지고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증상의 특징인데요. 이 질환은 장기간 지속된다고 합니다. 치료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사회 적응에는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과학자나 대통령, 음악가들도 이 증상을 알았었었죠. 아인슈타인, 존 F. 케네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이런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증상의 치료에 기대감을 갖게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한국의 무술인 태권도가 이 증상에 도움이 될지를 알기 위해서 미국의 미시간 대학병원이 연구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이 연구를 하게 된 것이 미국의 한 태권도장에 다니고 있는 해나라는 이름의 어린이가 태권도 사범의 지도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사례를 접했기 때문인데요. 이 태권도장의 사범이 증상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태권도가 도움이 된다는 자신감을 보여온 것을 알고 해나라는 어린이의 부모가 도장에 간 것인데요. 두 달 만에 상태가 호전돼서 학교 성적은 물론이고 집중도도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태권도라고 하면은 정신을 집중해서 자기를 방어하는 기술을 배우면서 인격 수양에도 도움이 되는 무술로 알고 있는데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팀 교수는 이 태권도가 처방약에 의한 치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더라도 치료약과 태권도가 병행되면 약물 사용이 줄기 때문에 약 부작용도 줄게 된다면 정말 이 증상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거라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간 기획물, 오늘 미국 50개 주를 가다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워싱턴 아침 기온 14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16도에 머물겠고요. 비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살펴볼까요? 10월 2일 금요일 북한 대체로 맑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도에서 영상 13도, 낮 최고 기온 8도에서 24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평양 맑습니다. 10도에서 22도 분포, 신의주 역시 맑습니다. 9도에서 24도 분포, 개성 맑습니다. 10도에서 22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Bob Marley가 부릅니다. One Love 감상해 보시죠.
Hopeless sinners who has hurt all mankind.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 의회가 회계연도 마감 시한을 몇 시간 남겨놓고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막았습니다.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네. 오클라호마 사형수에 대한 형 집행이 마지막 순간에 연기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또 미국 맥아더 재단이 선정한 올해 천재 장학금 수상자들의 면모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10월 1일 0시를 기해서 미국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됐는데요. 예산 때문에 또 하마터면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일어날 뻔했는데 간신히 이를 피했네요.
네. 네. 어제 오전에 상원이 찬성 78표 대 반대 20표로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서 오후에는 하원도 같은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하원에서는 277표 대 151표로 통과됐는데요. 네. 이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모두 공화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법으로 발효됐습니다.
네, 마감 시한을 겨우 몇 시간 남겨놓고 간신히 통과된 건데요. 백악관 반응 어떻습니까?
네, 백악관이 그 환영을 표시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그것도 한시적인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인들을 매번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또 sequestration 조항을 없앤 예산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 있는데요. 이 sequestration이라는 것은 이 sequester라고도 하는데 이 연방정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자동으로 삭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자, 잠정 예산안 이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요.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은 임시 예산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는 12월 11일까지 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한시적인 법안인데요. 올해 미국 서부 지역이 그 산불 때문에 큰 골치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서부 그 산불 진화용으로 7억 달러를 배정하는 등 조금 수정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지난해 예산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해 1조 달러 수준입니다.
네. 자, 이번 예산안 싸움 주요 쟁점이었던 미국 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예산안은 그대로 포함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미국 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지원이 빠진 예산안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반면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 폐쇄 사태까지 각오하겠다면서 대립해왔습니다. 이 낙태 수술을 하는 단체에 연방정부 예산을 줄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일단 이번에 통과된 잠정 예산안에는 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지원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러자 분노한 공화당 의원들이 어제 항의 표시로 미국 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지원을 끊는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결의안은 상징적인 행동에 그칠 전망입니다. 이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자, 예산안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대립하면서 결국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사퇴하기에 이르렀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 소속인 베이너 의장은 정부 폐쇄 사태는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네.
이 극보수 성향을 보인 는 공화당 내 티파티 의원들로부터 민주당에 너무 쉽게 그 타협해 준다는 그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베이너 의장이 사퇴한다고 발표를 하고요. 또 어제 잠정 예산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아직 의회 예산 싸움이 끝난 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갈 길이 먼데요.
네.
뭐 10주 정도 그저 시간을 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가족계획협회의 문제 말고도요. 이 민주당과 공화당은 지출 한도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공화당은 국방 예산 지출만 늘리길 바라고 있고요. 반면에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방 예산만이 아니라 일반 예산에 대한 한도도 같이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또 부채 상한선을 높이는 문제도 있죠.
네, 이 부채 상한선이라는 것은 그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한계를 말하는데요. 이 채무 한계라고도 합니다.
네.
이 연방정부가 돈을 빌릴 수 없으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부채 상한선을 높이는 문제도 곧 의회에서 다뤄야 할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이달 말에 만료되는 고속도로 지원 법안 문제, 또 미국 수출입은행 재인가 문제 등 미국 의회가 올 가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쌓여 있습니다.
네. 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이달 말에 그러니까 10월 말을 기해서 물러나는데요. 떠나기 전에 가능한 많은 일을 처리하고 싶다고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어려운 문제를 그 후임자에게 떠맡긴 채 떠나고 싶지는 않다고 이 베이너 의장이 말했는데요.
네.
이 과연 한 달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새 하원 의장을 비롯해서 공화당 지도부를 새로 선출해야 하는 문제도 있는데요.
네.
이 현 하원의 그 공화당 원내대표인 케빈 메카시 의원이 유력한 하원의장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하원의장 선거는 오는 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30일 오클라호마주에서요. 사형 집행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 집행이 연기됐네요.
네, 어제 미국 중부 시간으로 3시에 리처드 글로십 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는데요. 형 집행을 1시간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집행이 극적으로 연기됐습니다. 이 메리 폴린 오클라호마 주지사의 요청에 따른 것인데요.
네.
이 사형에 사용될 약물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폴린 주지사는 형 집행 날짜를 11월 6일로 재조정했습니다.
네, 약물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네, 글로십 씨는 약물 주사 방식으로 처형될 예정인데요. 이 약물 주사 처형에 세 가지 약물을 사용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과연 사용 가능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오클라호마 주 법에 따르면 염화 칼륨을 사용하게 돼 있는데 이 교도소 측이 받은 약이 이 아세트산 칼륨이었다는 거죠. 이 약물이 과연 그 주법에 따라서 사용 가능한 약물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 글로십 씨에 대한 형 집행이 또 이전에도 연기된 일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원래 형 집행일은 9월 16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검토하기 위해서 2주간의 유예 기간을 가졌습니다. 글로십 씨는 지난 1997년에 상사에 대한 살인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네.
이 사건의 공범이 글로십 씨에게 사건을 뒤집어 씌웠고 글로십 씨는 죄가 없다는 그런 증언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결국 법원이 이런 새로운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대로 사형을 집행하라고 명령했던 겁니다.
네. 이 오클라호마주에서 사형 집행에 사용되는 독극물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으로 아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클라호마주 당국은 독극물을 주사하는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할 때 이 수술용 마취제인 미다졸람을 가장 먼저 주입하고요. 두 가지 약물을 또 추가로 주입하는데요. 이 미다졸람이 제대로 잘 듣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겁니다. 글로십 씨를 포함한 오클라호마의 수감자들은 사형 집행 과정에서 미다졸람을 쓰지 말 것을 주장하면서 이는 잔인하고 이 비정상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고 소송을 걸었는데요.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에 미다졸람이 잔인하고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결했고요. 이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이 오클라호마 주에서 글로십 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네. 또 어제 남부 조지아주에서는 예정대로 사형 집행이 강행됐죠.
네, 그렇습니다. 조지아주는 어제 새벽에 켈리 르네 기센다나 씨가 독극물 주입 방식으로 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집행 몇 시간 전에 주 사면 가석방위원회가 기센다너 씨에 대한 최종 사면 청원을 거부한 건데요.
네.
조지아 주에서는 7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사형수에 대한 형 집행이었습니다. 기센다너 씨는 내연남 그레고리 오원과 공모해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 사형 집행 폐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의회 연설에서 이 사형 제도 폐지를 촉구했었는데요. 또 미국 주재 교황청 대사인 카를로 마리아 비가노 대주교가 교황을 대신해서 이 조지아주 사면 가석방위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정의와 자비를 보여줄 수 있는 다른 형벌로 대체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네.
하지만 조지아주에서는 효과가 없었죠. 이 교황은 오클라호마 주 사형수인 리처드 글로십을 위해서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 자, 이 미국에서는요 사형 제도가 오랜 기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잠깐 짚고 넘어가죠.
네, 일단 사형이 비인도적인 제도라는 겁니다. 이 사형수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거죠. 또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는 사람들이 종종 계속 나오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죄가 없는 사람이 잘못된 재판을 받고 처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형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약물주사 처형 방식과 관련한 논란도 있는데요.
네.
이 약물주사 방식은 고통을 주지 않고 사형수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그동안 많은 주 정부가 도입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형수가 약물로 처형될 때도 고통을 느낀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맥아더 재단이요. 천재 장학금 수상자 24명을 발표했는데 이름이 눈에 띄죠. 천재 장학금 어떤 상인가요?
네, 미국 시카고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존 앤 캐서린 맥아더 재단이 수여하는 천재 장학금은 영어로 맥아더 펠로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보통 천재 장학금이란 별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매년 미국에서 두드러지는 활약을 한 과학자, 작가, 예술가, 학자, 사업가 등을 선정해서 두둑한 상금을 주면서 격려하는 상이죠.
네.
이 천재 장학금은 세 가지 기준에서 수상자를 선정하는데요. 우선 특출난 창의성을 첫 번째 요건으로 보고요. 또 앞으로 계속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 또 이 장학금이 이 두 가지를 촉진할 수 있는 잠재성,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네. 자, 상금이 두둑하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얼마입니까?
네, 수상자로 선정되면 무려 62만 5천 달러의 상금을 5년에 걸쳐서 받게 되는데요. 여기 아무런 조건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하던 일을 계속하면 되는 거고요.
네.
뭐 여행을 가든 자동차를 사든 수상자 마음대로 상금을 쓸 수 있습니다.
네. 자, 올해 수상자가 모두 24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영예의 주인공으로 올랐습니까?
네, 가장 눈길을 끄는 사람은 힙합 가수이자 배우인 린 마누엘 미란다 씨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가운데 한 사람이자 10달러 지폐의 얼굴이기도 한 알렉산더 해밀턴, 미국 초대 재무장관의 얘기를 담은 뮤지컬, 그러니까 가극 해밀턴의 대본과 작사, 작곡도 주연을 맡은 사람인데요.
네.
이 뮤지컬 해밀턴은 현재 뉴욕 브로드웨이 공연가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If we assume the debts the union gets, a new line of credit, a financial diuretic, how do you not get it? If we're aggressive and competitive. 네, 지금 들으시듯이 이 미란다 씨는 딱딱한 역사 얘기를 힙합이 곁들여진 뮤지컬에 담아내면서 이 천재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네.
특히 뮤지컬 해밀턴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두 딸을 데리고 직접 관람하기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또 어떤 사람들이 수상자인가요?
네, 정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뽑혔는데요. 흑인으로서 마주하게 되는 도전을 쓴 책 세계와 나로 인기도서 목록에 이름을 올린 작가 타 네이시 코츠도 또 수상자로 선정됐고요. 인형극의 거장인 바질 트위스트와 장애인을 위해서 교육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대표 알렉스 트루스델, 그리고 파킨슨병 치료를 연구하는 줄기세포 생물학자 로렌스 스튜더스 등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 천재장학금 수상자로 선정된 사람들한테 또 수상 소식을 알리는 방식이 독특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수상자들은 후보에 올랐다는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이 선정 과정이 비밀에 붙여지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 5년에 걸쳐 장학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안내하는 그런 식이라고 합니다.
네.
아, 사실 요즘은 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사람들이 잘 받지 않는데요.
예.
그래서 수상자들의 경우 계속 전화를 피하다가 몇 번 만에 이 통화가 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수상자는 공과금 수금원이 돈을 달라고 전화한 걸로 오해를 하고는 또 화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 설명해드리고 있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중국에는 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가혹한 세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예, 세금, 예, 국민의 의무긴 하지만 이 빠듯한 살림살이에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다 보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만약 합법적으로 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면 눈이 번쩍 뜨이지 않을까요?
네.
예,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 내가 세금을 잡겠다, 저마다 말들 하는데요. 오늘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이 공화당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세금 정책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 가운데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북한은 개인 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공식적으로는 이런 세금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자체 세금 하면 이 자본주의 착취의 전형적인 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네.
하지만 이 세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국가 구성원들인 이 국민들에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렇게 거둔 세금을 나라를 지키고 또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학교나 병원 같은 이 공공 건물도 짓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적정 수준의 세금이 어느 정도일까? 또 어떤 기준 같은 게 또 필요하겠나요?
예, 물론입니다. 이 현재 실행되고 있는 이 미국의 세금 제도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미국이 50개 주로 구성된 연방 정부다 보니 더 그런데요.
네.
일단 크게 보면 연방정부에 내는 세금과 주정부에 내는 세금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정부에 내는 세금은 그 주에 사는 주민과 주정부 재량에 되게 달려있는 데다가 이 대선 후보들이 거론하는 것도 이 연방세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이 연방세로만 국한하겠습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 랜드폴 후보 같은 사람은요. 세금이 너무 많고 또 세금 제도가 또 복잡하다면서 엄청난 서류 뭉치를 놓고 전기톱으로 잘라서 눈길을 끌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죠. 지금 공화당 후보 이 처음에는 17명이 출마했다가 2명이 물러나면서 현재는 모두 15명인데요.
네.
예, 이민 문제, 동성혼, 낙태, 외교 문제 등 이 온갖 현안들 가운데서 그나마 이 모든 공화당 후보들이 다 찬성하는 게 있다면 아마도 이 세금 문제가 될 겁니다.
네.
예, 랜드폴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공화당 후보들도 이 세금이 너무 많다. 이 세금을 거두고 관리하는 세금 제도가 너무 복잡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네.
이건 세금을 줄이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이 공화당 입장에 부응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민주당은 세금은 그대로 두더라도 국민의 복지 혜택 같은 걸 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납세자들한테는 일단 얼핏 듣기엔 또 세금을 낮추겠다는 말은 그야말로 귀가 쫑긋할 만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이 반색을 하면서 반기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이 세금 문제라는 건 결국은 이 국가를 운영하는 돈에 관한 거다 보니까 이 복잡하고 또 까다롭기가 그지없는 난제 가운데 난제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공화당 후보들한테서 지금 구체적인 정책을 기대하기란 좀 무리고요. 그나마 15명 후보 가운데 대략적인 세금 정책만 내놓은 후보도 4명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 가운데 한 명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겠네요.
예, 맞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이 CBS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서 이 파격적인 세금 정책을 펼쳐서 또 한 번 이 관심을 끌었었죠.
네.
예, 그리고 제프시 후보가 있고요. 지난달에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2차 공화당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 이후에 이 지지율이 급상승한 마르코 루비오 후보 그리고 랜드폴 후보 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떤 세금 정책을 갖고 있는지 후배별로 좀 들여다볼까요?
예, 부시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세금 정책을 개혁하겠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4%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온 세금 정책 청사진이 우선 복잡한 개인소득세 과세 등급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예, 개인소득세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매기는 세금을 말하죠.
네.
예, 지금 미국은 이 개인소득세에 부과하는 세금 등급이 모두 7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부시 후보는 이걸 3등급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소득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이 상당히 줄어드는 거네요.
예, 그렇죠. 이 다시 말해서 최저소득과 최고소득에 대한 이 과세 격차가 지금은 7단계로 아주 촘촘히 나눠져 있는데요. 그걸 훨씬 더 간단하게 소득에 따라서 10%, 25%, 28% 이렇게 3등급으로만 나누겠다는 겁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개인 한 해 소득이 약 4만 4천 달러 정도 미만이면 10% 세율이 적용되고요. 4만 4천 달러에서 9만 8천 달러 정도 되면 25%, 그리고 그 이상 돈을 버는 고소득층에게는 28%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부자들에게도 혜택이 많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1년 동안 41만 3천 달러 이상 벌면 40% 가까이 세금이 물리는데요.
네.
예, 그게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
예, 미국의 기업들도 이 재미를 보게 되는데요. 부시 후보는 기업에 물리는 세금도 지금의 35%에서 20%로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상속세 같은 것도 없애고요.
네.
예, 반면에 획일적으로 얼마씩 공제하는 표준 공제는 두 배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네. 자, 부시 후보의 세금 정책, 뭐 그래도 제법 구체적인 편인데요. 트럼프 후보는 어떤가요?
예, 이 트럼프 후보가 내놓은 구상은 제프시 후보의 세금 정책과 그다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프시 정책을 그냥 옆에서 보고 따라한 것 같다고 꼬집는 언론도 있는데요.
네.
예, 부시 후보 정책보다 조금 더 구분하고 조금 더 솔깃하게 만들었을 뿐 이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는 지적입니다. 우선 개인소득세 과세 등급의 경우 부시 후보가 3단계로 구분한 반면에 트럼프 후보는 이 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수치가 정말 간단합니다.
네.
예, 소득에 따라서 0%, 10%, 20%, 25%씩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네. 0%라면은 세금이 아예 없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시 후보와 좀 더 극적으로 다른 점이라면 바로 이 부분이 될 텐데요.
네.
예, 개인이 1년에 벌어들인 돈이 2만 5천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완전히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네.
예, 지금도 1만 1,300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되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거의 두 배인 셈이죠.
네, 뭐 꽤 파격적으로 들리는데요.
네.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예, 자신이 기업가 출신이어서 그런지 이 기업에 대해서는 더 호의적인데요. 기업에 매기는 세금을 지금의 35%에서 15%로 이 절반 이상 낮추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이 세금을 물리는 대신에 한 번만 세금을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역시 이 세율만 다를 뿐 부시 후보 세금 정책과 아주 비슷합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요. 공화당 후보들의 세금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공화당 후보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후보죠. 마르코 루비오 후보의 세금 정책 어떤가요?
네, 부시 후보나 이 트럼프 후보 세금 정책이 공화당의 정책과 비교적 맞아떨어진다면 이 루비오 후보의 구상은 살짝 벗어난 감이 있긴 한데요.
네.
예, 지난해 루비오 의원이 다른 상원 의원과 공동으로 내놓은 구상안을 보면요. 7등급의 개인소득 과세 단계를 단 두 단계로 줄입니다. 7만 5천 달러 이상이면 35%, 그 미만이면 15%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네. 루비오 의원의 세금 정책도 제법 파격적이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비판가들은 이 루비오 후보의 구상이 그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할 구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루비오 후보는 대신에 이 자녀들이 있는 부모를 위한 세금 공제 혜택의 경우 $1,000에서 $2,500로 높여서 양육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기업에 대한 세금을 20%로 낮춰주고 해외 자산에 대한 세금은 한 번만 세금을 물린다든지 하는 건 부시 후보와 거의 비슷합니다.
네. 자, 폴 후보의 구상도 한번 보도록 하죠.
예, 랜드 폴 후보는 모든 개인소득에 대해서 14.5% 세금을 일률적으로 매기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단체에 따르면 이렇게 되면 향후 10년간 약 3조 달러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는데요. 폴 후보는 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경제성장으로 얻는 이익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4명의 후보의 세금 정책 살펴봤는데요. 나머지 11명의 공화당 후보들도 구상이 없는 건 아니죠?
예, 크리스 크리스티 후보라든지 마이크 허커비 후보도 지금의 이 복잡한 세금 제도 대신에 보다 간단하게 등급을 나누고 최고 세율은 40%에서 한 25%대로 줄이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은퇴한 신경외과 전문인 이 벤카슨 후보가 흥미로운데요. 기독교 교리에 있는 11조 개념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득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를 세금으로 내자고 제안하고 있고요. 테드 크루즈 후보의 경우는 이 간단하고 일률적인 세금을 매겨서 아예 국세청을 없애자고 말하고 있긴 한데요.
네.
예, 하지만 이 공화당 후보들의 이런 세금 정책에 대해서 이 머릿속에서만 나온 구상이다.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현실성 떨어지는 선심성 공약이다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보도록 하죠. 윌리엄 헤슨이 부릅니다. She's Gone 들어보시죠.
She is gone. She was here, and her presence is still heavy in the air. Oh, what a taste of human love. Now she's gone, and it don't matter anymore. Passing dreams in the night. It was more than just a woman and a man. It was love without disguise. And now my life will never be the same again.
Alabama, 이번에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50개 주로 여러분과 동행할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50개 주를 가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북서부 몬태나주 다녀왔었죠.
네, 미국 대륙 가장 꼭대기 이 캐나다와 인접한 주라고 했죠. 그래서 제법 추운데요. 하지만 이 자연 풍광이 정말 아름다운 곳, 이 야생동물들을 아주 가깝게 볼 수 있는 곳 하면은 이 몬태나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적으로 발전하기보다는 자연 그대로 보존하면서 사람들의 발길을 향하게 만드는 곳이기도 했고요.
예, 맞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이 50개 주 가운데서 가장 자연 풍경이 아름다운 주를 꼽으라고 하면 이 다섯 손가락 안에 늘 드는 곳이 바로 몬태나주입니다.
네, 자, 미국 50개 주를 가다 오늘은 우리 어디로 가볼까요?
예, 오늘은 몬태나주에서 약간 동쪽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중서부 네브래스카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10월로 접어드니 어느새 바람에서부터 가을 내음이 난다.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곳곳에서 콜록콜록 감기로 가을맞이 신고식을 치르기도 한다. 하지만 중부 네브래스카 주민들은 이맘때가 되면 감기가 덤벼들 틈도 없이 바쁘다. 대부분의 중서부 주들이 그런 것처럼 콩밭, 옥수수밭이 넓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만한 곳, 네브래스카도 농가가 아주 많다. 네브래스카주는 남북으로는 짧고 동서로는 긴 사각형 모양을 갖고 있다. 네브래스카의 풍광은 어떤지. 40년 넘게 이곳에 살고 있는 정준근 전 네브래스카 주립대 교수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자.
오마하가 제일 큰 도시인데 완전히 동쪽이에요. 저희들은 여기에서 저 끝까지 서쪽으로 끝까지 가면은 한 400마일 정도 되는데요. 그 중간에는 대부분이 농장이에요. 농장. 한국의 그 김해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남쪽으로는 평원이 그대로 연장적으로 이렇게 캔서스로 쭉 빠져나가요. 조그만한 도시들이 많이 집중해가 있어요. 북쪽으로는 보면 이제 사우스다코다 평원이 산은 거의 없죠.
네브라스카 주의 면적은 약 20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 남과 북을 합친 것보다 조금 작고 미국 50개 주 가운데에서는 16번째로 큰 주다. 하지만 이 넓은 땅에 사람들은 별로 없다. 네브라스카주 관광청 홍보 대변인 앤젤라 화이트 씨의 설명이다.
Our state is about 1.8 million people. It's a very large state as far as just land mass. You know, it takes quite a bit of time to travel.
저희 주에는 약 18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땅의 크기로 보자면 정말 넓은 주입니다. 주의 끝에서 끝까지 이동하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정도로 크죠. 하지만 크기에 비해 많은 인구가 살고 있진 않습니다. 많은 땅들이 농업과 목축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죠. 매우 한적한 곳입니다.
네브라스카 주라는 말은 원래 아메리칸 인디언 말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다시 앤젤라 화이트 씨의 이야기다.
There's a lot of Native American history in Nebraska. Nebraska is actually a Native American word for flat water. So Nebraska has a lot of riverways.
네브래스카는 북미 원주민의 역사가 많습니다. 저희 주의 이름이 네브래스카인 건 평평한 강이라는 인디언 말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래서 네브래스카에는 많은 물길이 있고 그 물길 덕분에 농업에 좋은 비옥한 토지도 많습니다.
네브래스카 주는 미국 연방에 37번째로 가입했다.
1867년 앤드루 존슨이라고 17대 대통령일 때 37번째 네브라스카가 한 개 주로 들어갔어요. 여기 이민 온 분들이 1차적으로는 처음에는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서 왔는데 유대 계통의 사람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사업을 하고 굉장히 성공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경향은 성공을 하면 다른 큰 주로 다 빠져나가거든요. 2차로 많이 온 사람들이 독일, 체코슬로바키아 그러니까 동구에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동구 문화가 상당히 셉니다.
미국 50개 주의 이름이나 별명은 대개 그 주의 역사나 환경을 짐작할 수 있는데 네브라스카 주의 별명도 재미있다. 나무 심는 주가 네브라스카 주의 별명이다. 이건 아마도 네브라스카 주에서 배출한 한 인물 때문이리라.
Another one of our famous citizens would be J. Sterling Morton. Who founded Arbor Day in Nebraska City?
식목일 창립자인 줄리어스 스털링 모턴이 네브래스카 주민이었습니다.
1872년에 처음 모턴의 주장으로 식목일 행사가 시작됐다고 하니 지금 미국의 이 우를창창한 사냥은 100년도 더 전부터 갖고 온 오랜 유산인 셈이다. 이제 네브래스카 주의 별명은 옥수수 껍질을 벗기는 주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네브라스카의 날씨는 어떨까? 여기도 사계절은 다 있다는데. 정준근 전 네브라스카 주립대 교수와 이곳 터주 대감 한자영 씨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자.
사출 계절이 있는데 위도가 한국과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름에는 105도까지 올라가는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저기 28년 사는 동안. 하지만 평균 날씨는 뭐 80m라고 그래요. 토네이도가 아주 무섭게 여기저기 칠 때가 있지만 경보가 오니까 지하실에 내려가면 되고 겨울에는 아주 추운 날씨가 한 두석 달 돼요. 근데 눈이 오기 시작하는 거는 10월 말부터 4월까지도 가끔 와요.
네브래스카의 주 산업은 물론 농업이다. 네브래스카의 터주 대감 한자영 씨는 들판이 얼마나 넓은지 마치 바다 같다고 말한다.
콩밭하고 옥수수밭이 아주 바다의 물처럼 그렇게 많아요. 그 들판에 콩밭하고 옥수수밭이 정말 바다 같아요.
이스터에서 서쪽으로 쭉 간다 그래도 완전히 벌판이죠. 그럴 때는 20마일, 30마일 집 한 채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땅도 크지만은 그게 길이 참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자라요. 제일 큰 노비 콘, 한국으로 말하면 옥수수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콩, 약 3분의 1은 소이빈이에요. 콩은 그린 컬러가 착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김에 들판같이 배가 자랄 때 비슷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계속해서 앤젤라 화이트 씨의 이야기다.
We're very famous for agriculture. So our top
저희 주는 농업으로 유명합니다. 가장 많이 생산되는 농산품은 옥수수고요. 소고기도 아주 많이 생산되고 유명합니다.
정준근 교수는 특히 네브라스카 주의 특산물로 소고기를 꼽는다. 특히 오마하 스테이크는 정말 맛이 좋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자랑이다.
소, 돼지, 닭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토축장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곳이 오마하거든요. 오마하 스테이크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알고 있는 스테이크인데 질이 참 좋아요. 오마하 스테이크 컴퍼니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생산해가지고 스테이크를 팔고 있어요. 오마하 오시면은 손님들이라든가 도착해가지고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식당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고 이래요.
하지만 제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곳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좋지 않다면 그곳을 좋은 곳이라고 할 수는 없을 터. 그럼 네브래스카 주의 사람들은 어떨까? 네브래스카 주에서 3, 40년 가까이 산 한지영, 전준곤 씨는 하나같이 네브래스카 주민들이 아주 보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네브래스카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문화가 다분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새로 이민 온 사람들, 조금 진보적인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싫어하거든요. 오마하고 네브라스카가 60% 이상이 캐톨릭이에요. 패밀리라는 거, 유산한다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입니다. 대부분이 안정적으로 살아나가기 때문에 그 안정적인 그 생활 습관을 갖다 비난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근데 요즘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긴 있는데 전체적인 인물을 보면은 절대적인 보수적이죠.
점잖죠 사람들이 점잖고 그 나쁜 거 무슨 갬블링 그런 건 못 들어와요. 혹시 들어왔다간 쫓겨나가죠. 여기 사람들이 아주 교육 중심이고요. 아주 보수적이죠.
그렇다면 네브라스카 관광청 앤젤라 화이트 홍보관의 이야기도 마저 들어보자.
People are incredibly nice and welcoming. And the pace here is just very relaxing.
네브래스카 사람들은 아주 친절하고 방문객들에게 따뜻합니다. 뉴욕 같은 바쁘고 어지러운 도시와는 다르게 넓은 평야 지대와 작은 언덕들 그리고 평평한 강들로 이루어진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어 아주 편안하고 마음이 느긋해지죠. 저는 네브래스카의 남동쪽 지역을 특히 좋아하는데요. 그곳에는 많은 나무와 강이 있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네, 이번에는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시간입니다. 미국의 25센트 동전 속에 각 주를 나타내는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를 가장 대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네브래스카 주의 25센트 동전엔 어떤 그림이 새겨져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 소개해 주시죠.
네, 네브라스카주의 25센트 동전에는 이 네브라스카의 유명한 침니 락 바위산과 떠오르는 태양, 그리고 이 서부 개척시대 개척자들의 포장마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마차라고 하지만 사실은 소가 끄는 우차입니다. 이 네브라스카주가 특히 소가 많은 주라는 얘기 떠올리시면 그 이유도 짐작되실 듯 하고요. 그런데 네브라스카주가 올해 또 하나의 25센트 기념 주화를 내놨다고 합니다. 앤젤라 화이트 홍보관의 설명 더 들어보시죠.
The symbol on our quarter currently is the Homestead National Monument out of Beatrice, Nebraska. And it's a national monument that talks about the homestead movement where people are given lots of land around the country.
네브래스카주에는 미국 홈스테드 국립 천연 기념물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국립 기념물은 홈스테드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건데요. 홈스테드 운동은 정부가 농지를 무료로 공여하고 자영농을 늘리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법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땅을 받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고 서부 인구를 늘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가끔 미국 서부 영화에서 먼저 깃발을 뽑는 사람에게 땅을 준다는 얘기에 이 말이나 마차를 타고 더 멀리 더 빨리 마구 달리는 장면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네.
예, 네. 미국 초기에 이 사람들이 서부로 나가게 된 배경 가운데는 바로 이런 홈스테드 운동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 50개 주를 가다 네브래스카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네바다주로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박영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곧이어서 일상 속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 유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give me one second. Give me one second입니다. 미국의 소리 Voice of America는 미국의 수도에 위치해 있고 아름다운 식물원과 의사당 건물 근처에 있습니다. 전 사실 직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어서 걸어서 출퇴근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이 아름다운 건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는 집에 가져가야 했던 무거운 짐이 있어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기로 결정했는데요. 확실히 짧고 기분 좋은 퇴근길이었습니다.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the taxi driver on my way home.
네, 제가 택시 운전사와 함께 대화한 것을 먼저 들어보실까요?
Try to pick out today's phrase. Give me one second. Give me one second.
잘 들어보세요.
You want to make a right at the green light over there?
Make a right turn?
Yes.
Thank you. Right here.
Uh-huh. Okay. And then you can park right behind this car, and that's my apartment right here.
Okay. So your fare is $4.89.
Okay. Can I get a receipt?
Yeah, sure.
Okay, thank you. So $4.89, let me pay you. Give me one second. Yeah, I need to pay you.
오늘의 영어 표현은 give me one second. Give me one second이죠. Give, G-I-V-E. Give는 주다라는 뜻이고 one second. One second 하면 1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give me one second 하면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이죠. Give me one second. If someone wants a few more minutes of time, they would say, give me one second. Give me one second. 제가 택시 운전사에게 let me pay you. So give me one second 라고 했죠. 그럼 대화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You want to make a right at the green light over there?
Make a right turn?
Yes.
Thank you. Right here.
Uh-huh. Okay. And then you can park right behind this car, and that's my apartment right here.
Okay. So your fare is $4.89.
Okay. Can I get a receipt?
Yeah, sure.
Okay. Thank you. So $4.89. Let me pay you. Give me one second. Yeah, I need to pay you.
제가 한국말로 얘기할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잠시 시간 좀 줄래? 곧 내려갈게.
Mm. 그렇죠? Can you give me one second? I'll be right down.
숨 좀 돌리게 시간 좀 주세요. 맞습니다.
Let me catch my breath. Give me one second. Let me catch my breath. Give me one second.
오늘 배운 영어 표현 Give me one second.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Give me one second. 이죠?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이드 A의 Forevermore 노래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투데이 3부에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re are times when I just want to look at your face with the stars in the night. There are times when I just want to feel your embrace in the cold night. I just can't believe that you are mine now. You were just a dream that I once knew. I never thought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08년 10월 1일 오늘,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는 자동차의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한 새로운 자동차 모델인 T모델을 출시했습니다.
There's one car that takes you anywhere you want to go. The Model T. Strong, sturdy, with a will of its own.
T모델 출시는 자동차계의 혁명이었습니다. 당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부유층을 겨냥해 이윤이 많이 남는 고급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드는 한 대당 $850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일반 서민이 탈 수 있는 대중적이며 튼튼한 차인 T모델을 출시한 것이었습니다. 1863년 미국 중서부의 한 가난한 농가에서 아일랜드계 이민 2세로 태어난 헨리 포드는 16살 때 학교를 중퇴하고 자동차 제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후 헨리 포드는 1896년 사륜마차 차체에 가솔린 엔진에 장착한 자동차 쿼드리사이클을 만듭니다. 이후 1903년 헨리 포드는 자동차 회사인 포드사를 설립했고 5년 후인 1908년 오늘 혁명이라 불릴 만한 자동차 모델 T모델을 출시한 것입니다. 포드사의 T모델 자동차는 이후 단종될 때까지 무려 1500만 대라는 천문학적인 생산량을 기록하며 자동차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1949년 10월 1일 오늘,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웁니다. 28년 전인 1921년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공산당이 창당된 이래 중국은 공산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마오쩌둥은 국민당을 이끄는 장제스와의 회담을 갖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나라를 세우기로 합의합니다. 하지만 1946년부터 2년에 걸쳐 중국 공산당군과 국민당군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게 됐고 이 전쟁은 공산당군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쫓겨났게 됐고 1949년 오늘 중국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게 됩니다.